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랫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런 타락한 그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교회력을 1년을 이렇게 교회의 어떤 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절기들을 세우고 다양한 절기 또 기념일 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성자들의 기념일까지 다양하게 그런 걸 두어 지키고 심지어 미신적인 종교 행위까지 하는 것을 개혁을 하여서 교회 안의 모든 절기를 다 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전통 속의 초기에는 이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들은 복음 중심적인 성경 강해와 메시지를 매주일 그런 기념적인 내용이 될 내용을 매주 예배 속에서 전하고 그걸 1년 내내 상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연간 단위로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렇게 매주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근거한 그런 복된 신자의 삶과 지위와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켰죠. 그런데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것의 이 복됨을 그들은 또 상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성탄절이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고난주일이나 뭐 부활주일, 부활절.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이렇게 보내신 성령 강림과 같은 이 중대한 가치를 지닌 때를 그래도 이렇게 매년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 개혁교회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지켜지게 됐습니다. 일종의 절기로 두어서 지키게 됐죠.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다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에서 지키는 것 같은 유사한 그런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계산하고 지키는 것을 아주 좀 철저히 하려고 하는 특별히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1년의 그 1년 속에서의 시간에 맞춰서 한 40일 정도는 고난 순환 기간 같은 것은 굉장히 뭐 특별 절제를 하고 뭐 특별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1년에 계속 할 일을 그때 또 길게 40일씩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신교에서도 많이 갖는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그게 대세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몇몇 교단들만 이 가톨릭 잔재라고 그런 것들 안 하고 이런 일련의 절기 정도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교육자들의 이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저는 주의 죽으심과 이런 부활, 이 복음 안에서의 그 가치와 복된 것들을 항상 전하고 그것에 근거한 어떤 메시지들을 항상 연관시켜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그래도 이런 시기에 또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상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개척해서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난주일이나 부활절, 뭐 성탄절이나 또 이렇게 또 일련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계속 우리 교회는 좀 지켜왔습니다. 뭐 저는 가톨릭적인 그런 의식 이게 아니라 어떤 종교의식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유익 차원에서 일상에 놓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돕는 것이 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걸 지켜왔는데 그게 뭐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복된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갖는 막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들 그런 거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의 가정의 각자의 위치와 관련해서 다 그걸 총합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뭐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이어서 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이제 거기서 그 직원으로 있는 직장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이 긴 상세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 예수 믿는 가정과 관련해서 말하는 이 전체 내용을 곧 부부, 부모, 자녀에 대한 이 말씀들 속에서 이제 다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되 그 모든 내용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 각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기 상세한 내용 뭐 부부는 어때야 되고 부모는 어때야 된다 이게라고 기술된 성경의 표현들은 제가 그동안에 어린이주 어버이주에서 오랫동안에 상세히 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뒤로 하고 이 전체 오늘 내용 속에서 가정 안에 이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위치가 있잖아요. 각각의 그 위치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을 좀 주목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곧 부부에 대해서 말하든지 자녀와 자녀의 이게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하든지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과 연관지어서 이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설사 가정이 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자는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가정 안에 있는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 가정 안에서 행할 것을 주 안에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행할 것은 주 안에서 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 안에서 이것의 구체적인 경험 문제에서는 이 우리들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이게 18절은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이유로 말하는 것은 뒤이어 남편에게 말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략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언급을 하겠지만은 똑같이 그 반복을 피할 뿐이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이게 말을 합니다. 부모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는 왜 그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왜 그럽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연결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와 똑같이 그 이유를 반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원문으로, 원문을 문자적으로 좀 번역해서 말을 하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지금 말한 내용들은 모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정 또는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말한 이 가족의 위치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이 가족의 위치에 어떤 것이든 다 해당되게 되죠. 남편의 위치든 아내의 위치든 자녀의 위치든 부모의 위치든, 만약 결혼한 부부라면 그런 가정 안에서 남편이고 또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자녀이고 또 동시에 부모의 위치에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 이 가족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기에 언급된 각각의 내용을 뭐 한 번 이상은 다 뭐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설교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익숙해서 그냥 다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본문이 말하는 바대로 행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의외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렇게 안 되는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 진짜 많단 말이죠. 우리들이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랫도록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서 말이죠.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할 이유로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에게 행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가치로 전통이든 어떤 양심이든 어쨌든 명분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명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주변에서 말하는 담들이 하니까라는 이런 가치 때문이 아니고, 여기 말한 것들이에요. 이를 말한 것들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주 안에서예요. 바울이 이 말로, 주 안에서라는 이런 말로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할 것들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일단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 주 안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을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헛된 것을 그 안에서로 주 안에서 막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한 조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며 지금 승귀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 갖게 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 안에서를 가정 안에서 우리 각각이 그 위치에 합당하게 행할 이유 그것도 마땅히 행할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죽고 산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 주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자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위치에 각각에 따라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가정 안에 우리들 각각에게 한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여기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가족 윤리나 덕목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효사상이 이런 것이 유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도 그래도 비슷한 것 같대도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사 표현상으로는 비슷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이런 용어로 내용들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본문의 내용은 그저 부부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자식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 가르치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행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위치에서 행할 것의 동력이 그 근거이기도 하고 동력이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동기나 중심과 방향과 이런 모든 것이 동력이 달라요. 외적으로는 비슷한 것들 뭐 효하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각각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가 가정의 뭐 어떤 화목과 평화, 뭐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외적으로는 아 우리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다 이런 정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행할 것들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할 사실은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이런 이름은 자기들이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효사상이나 우리 그 통념의 사상을 그대로 딱 그냥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관계 속의 진정성과 내면에서의 씨름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각각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 안에서 그렇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행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여 복종하고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냐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 순서를 따라서 더 질문을 하면 아내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합니까? 아, 요즘 같은 시대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가진 사람에서 기독교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여성을 이렇게 짓밟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문자만 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종이 무슨 굴복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내된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성에 따라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내를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붙은 것은 남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남편들이. 1세기나 옛날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진실합니까? 진실로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를 둔 자녀된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다 다르겠지만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하는 것과 달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에베소서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자기 생각과 좀 달라도 부닥다리 같고 나는 다 아는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세대 걸 모르는 게 답답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무시합니까? 혹시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무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고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싶으면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못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실이 단순히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 자로서 부모를 보고 그런 존재로서 살도록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부모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일에서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범위가 기호적이지 않아요. 부분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부모 공경 수준에서 생각하며 행하는 자녀 있습니까? 단순히 혈육 수준에서 그저 인간적인 끈과 관계 수준에서 공경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하는데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그 혈육에 매여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욱 고귀하고 영구한 가치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곧 모두 사라지고 말 혈육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연관지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된 가치에 따라서 그 근거하여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같은 경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 약속에 따라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다,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흔히 갖는 태도와 달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말,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부모의 말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부모들의 말에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서 거부합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 자녀된 자는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을 익숙하게 듣고 또 읽어서 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자녀들에 대한 이 내용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이것들을 생각하면 본성을 따라서 생각한다면은 정말 어렵고 안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명확히 말하듯이 이 모든 내용들은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자연인적인 능력과 내 자신의 본성이 이런 것으로만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본성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 복종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높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적인 관습과 사람들의 이목과 명분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해야 할 것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일시적으로 또 외적으로는 몰라도 진실되게 가정 안에서 자기 위치에 합당한 것들을 삶으로 갖고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주 안에서라는 말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각각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아내로 또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혈육, 정, 뭐 이런 것 얘기하면서 그냥 본성대로예요, 사실은. 그건 기본적인 그냥 혈육으로 묶인 것이고 행하는 것은 본성대로예요. 자기 기호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질 않아요. 가정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상황,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도 진짜 꼬일 수 있거든요. 아주 미워하고 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다양한 조건 속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여타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는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죠.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삶을 다른 것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는 것이며 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며 복종하고 믿음으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녀를 높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며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다양한 조건과 또 상대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보이는 상대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런 걸 보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 오늘 말씀 속에는 곧 아내와 남편이 각각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양육하는 것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말하는 것 속에는 그런 모든 시험, 방해, 어려움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 좋은 환경. 이 가족은 막 부유하고 넘치고 말이죠. 뭐 신혼 때 같은 부부 관계. 갓 태어난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같은 이 자녀 관계. 내게 마냥 잘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또 오래 살다 보면 실망스럽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미운 남편이고 또 사랑스러운 감정이 다 식어버리고 불만스러운 아내죠. 말이 안 통할 정도로 힘든 부모.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힘들게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그 대상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내에게, 그런 부모에게, 그런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야 할 삶이 그것이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저렇게 행하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복종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내게 이러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모를 계속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러이러한 자식을 어떻게 내가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양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좋아요. 그럴 때 우리의 본성이 뭐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다른 선택은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싫고 말이죠. 밉고 말이죠. 우리 본성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것으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믿음으로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 부부들 부부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본문 말씀을 거스르는 부부들도 봤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부모를 미워하며 거부하는 자녀도 봤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거의 포기 상태까지 이런 부모도 봤습니다.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인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할 때 두 가지를 좀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금 내가 나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닌가? 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야, 질문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내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곧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행하고 있는가? 그를 의지하여서 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결혼 말씀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 지금 어떤 한 가정에 속했잖아요. 아, 내가 저기 저 대통령 집안에 태어났어야지. 내가 저쪽 집에 태어났어야지.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이 삼성 회장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의 가정 안에 구성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속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속에 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겠고 그래 태어나서 그 가족 안에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서 우리 각각에 대한 구속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겁니다. 나를 저쪽 집안에 태어나서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향한 구속의 스토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상상 못할 일이지만 이 가정 안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같이 씨름하고 여기서 나를 다루시면서 그런 결핍하고 결함 많은 나를 향한 구속의 수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택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랑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결함 많은 이 사람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택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에 대한 구속의 수도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이곳에 두셔서 나의 구속의 스토리를 써가시고 완성으로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거기에 충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힘든 남편, 힘든 남편, 아내,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각자가 처한 가정의 조건 속에서 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모든 조건과 경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성화시키며 최종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속의 스토리를 쓰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기 위치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이 남편을 사랑하여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고민이 많은 부모들, 우리 교회 지체들, 젊은 우리 아이들이 많고 대부분 우리가 연령대가 젊어서 아이를 계속 지금도 임신하는 사람들 많고 여러 명 있고요. 계속 우리는 출산의 그런 참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말이죠, 요즘 시대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지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미 키우면서도 말이죠. 그런 부모들은 여러분 참 어렵겠지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 저도 다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나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에 따른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것에 따른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회심을 오랫도록 구하면서 이게 좀 지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를 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자녀들의 이 교육과 함께 일찍부터 이제 회심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멈추어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며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고 내가 뭐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무엇대로 이게 되기를 바라면서 얘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이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땠는지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장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역할이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적용적으로 말하면 한 측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걸로 연관을 시켜서 말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모범을 보이면서 돕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제사장으로서 할 역할이에요. 자녀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회심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전에 그 자녀들의 회심 문제를 너무 그 열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또 푸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회심을 장성한 우리들의 회심처럼 성숙한 방식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으로 자녀들의 회심을 확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 세우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아이들의 회심과 관련해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예요. 바로 자기 앞에 세운 어린아이들 중에도 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너희 자녀들아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아라고 말한 것 속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된 겁니다. 성숙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도 포함되는 거죠.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어린아이인 거죠. 예수 믿는 어린아이 너희들은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를 믿는 작은 자, 곧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어른들처럼 전인격적으로 선명한 반응을 뚜렷하게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데서 갖는 그 성인들과 같은 이해와 반응을 가질까요?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죠. 청교도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선명하게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어른들 같지는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곧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것인데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벌써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이의 이해력이 제대로 발휘되진 않지만 우리처럼 성숙한 그런 이해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나타남으로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의 씨앗이라는 이런 씨앗들로도 표현할 수 씨앗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아이 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틀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우리는 어른의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해력이 아직 못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같은 그런 이해력이 못 미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이 수준에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아이 수준에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장성한 우리 수준의 이해력과 성숙한 반응의 반응과 열매를 잣대 삼아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도와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인격적이며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시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을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초로 그 회개를 했을 때 저는 그게 회개인지도 잘 이게 무슨 특별한 경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 은혜의 경험, 회심의 경험인 줄 알았지 그때 당시는 그게 사실은 뭐 그냥 있는 일인 줄 정도만 알았고 했는데 저를 지켜본 그 교회 여전 조사님이 저한테 제가 어른 예배 와서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제가 시험에도 이게 시험이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어린 나이에 죄 은혜 받고 나서 회심을 하는데 그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을 죄가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네가 죄를 범했고 미끄러져 그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니?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더 확고히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심의 열매를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서 반응하는 것을 못 보고 이렇게 탁 경시하진 않을까 염려합니다.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의 품에 있을 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점점 그 하나님을 알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하네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자신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남편으로든 아내로든 어떤 위치에서든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모습과 삶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본능대로 하고 그냥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고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내가 말하는 것을 확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확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본능이라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돼.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가운데서 이런 조건 속에서 나를 만지시며 구속의 수도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말이죠.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십시오. 이게 무슨 상하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통등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편을 사랑하면서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처럼. 이게 잘 안 되는데 완벽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제사장 역할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모범을 보이고 돕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안 들고 감정이 격동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모두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각각의 가정에 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묶으신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 땅 삶 속에서 한시적으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런 다툼 갈등 없는 모두에게 좋고 모두를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경험합니다. 이 구속의 수도를 써서 다 결론에 이르게 한 모든 그 대상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마찬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족의 복됨을 완전한 복을 장차 누릴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아내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남편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설사 오늘 내가 또 안 됐다.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이 가정 안에서 다루시면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사랑하고자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여 복종하고자 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정들이 다 깨져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더 복된 가정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우리들의 각 가정에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합시다.